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The process of healing really starts when there is an acknowledgement of error and acknowledgement of great.
North Korean people should also enjoy their freedom. No one.
우리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노력과 일본 측의 어느 정도 자세 변화가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능해.
저기 최근에 핵무력 과시까지 얘기하면서 세미 비난 수위를 높여있는 상황들에 대한 우려, 특히 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해서 정세 긴장될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면서 정세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조사 결과 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 들어보셨고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탈북자의 증언 잠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와대에서 미한일 안보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발표, 그리고 육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이 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서 발표된 것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결성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이었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결의안의 내용 속에 이 북한의 그 참담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조사기구를 창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이사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겁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게 되는 그런 첫 그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것이었고요.
네.
이 조사위원회는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 공청회를 여러 나라를 돌며 했습니다. 이 한국의 서울, 그리고 일본의 도쿄, 그리고 영국 런던,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이런 나라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이 공청회 과정에서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인권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 인권단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보한 북한 내 인권과 관련한 그 현장들의 사진들을 판독했고요. 또 제보가 된 여러 제보로 들어온 여러 그 자료들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만들어진 최종 보고서가 바로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과물이었는데요. 이 공식 그 발표는 한 달여 전에 이미 했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지난 2월 15일 날 공식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3월 17일이었죠. 지난 17일 날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커비 위원장이 보고서 발표 형식으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네. 자, 미리 이 보도들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커비 위원장이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그 관심이 가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커비 위원장이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북한의 그 반인도 인권상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8만에서 그 12만에 이르는 그 정치범들이 있다고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유엔 차원에서 이들에게 그 인권유린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거나 유엔이 임시재판소를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 커비 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보고서 발표 뒤에 상호 대화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다는데요. 이 상호 대화라는 게 뭡니까?
네, 상호 대화라는 게 말 그대로요. 커비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호 대화입니다. 이날 상호 대화 시간에는 미국,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대표까지 50여 개국 나라들과 여러 국제 민간단체 대표 그리고 탈북자 대표들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날 대화는 평소보다 긴 2시간을 훨씬 넘겨서 끝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잠깐 들어본 그 탈북자의 증언, 영어로 증언을 했는데 누가 어떤 말을 한 거였나요?
네, 그 말은 신동혁 씨 얘기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아주 그 기구한 인생을 산 탈북자인데요.
네.
신동혁 씨는 이날 그 상호 대화 시간에 나와서 그 북한의 그 참담한 인권 현실을 고발을 하고 빨리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북한 인권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이 중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과정 동안에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이 북한은 국제사회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 난민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한국 등 서방권의 그 입장과는 달리 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경제 유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불법적인 체류자들로 그 정의를 하고 있고 적발되는 대로 북한에 그 강제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국제사회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 인권 단체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국제사회의 그 공인된 원칙 중에 르플루망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자기 본국으로 송환돼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송환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국제사회에 정리된 원칙입니다만 중국 정부는 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 심하면은 처형도 당할 수 있고요. 또 가혹한 이런 처벌들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송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중국은 이 보고서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돼 있다고 거듭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참석을 했는데 뭐 특별한 뭐 행보는 있었습니까?
예, 이게 미국 정부의 그 북한 인권 그리고 그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의 입장은 그동안 일관됩니다. 말하자면 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그동안 나온 어떠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문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참석해서 그 연설을 했는데요. 그 킹 특사는 그 연설에서 유엔이 그 인권,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또 기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한국에서는 이정훈 인권대사가 참가했는데요. 이정훈 대사는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의 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이어서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박해를 당장 중지하고 이산가족과 납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신동엽 씨 말고도 다른 탈북자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두 명의 탈북자가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네.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14호 그 북한의 개천 수용소에서 탈출한 신동혁 씨가 발언을 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김영일 씨라고 한국의 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성통만사라고 하는 그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단체를 이끄는 탈북자 출신 인사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그 군에서 복무 중에 탈북을 한 사람인데요.
네.
역시 그 신동혁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설을 통해서 이 북한의 암울한 그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서 그 참석자들한테 좀 그 충격을 줬다고 할까요? 그런 뭐 사례가 있나요? 얘기 예, 내용 중에?
예, 사실 그 신동혁 씨나 김영일 씨와 같은 탈북자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증언은 사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자기가 특별히 직접적으로 겪은 이 인권 침해에 참담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국제 기구 관계자들 그리고 인권 관계자들의 상당한 공감을 얻어냈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조사위원회 구성의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겪은 그리고 또 본 그런 인권 침해의 실상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네. 이 어머니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런 어린 그 소년 때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들으면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참석자들한테 역시 많은 그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북한의 서세평 대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떠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일종의 뭐 해프닝이 되면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 사건은 그 일본 대표가 이날 참석을 했는데요. 그냥 참가한 게 아니라 그 일본인 납북자 가족과 함께 그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가 먼저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대표가 그 일본인 납북자 가족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그랬는데요.
네.
이날 참석한 북한의 그 서세평 대사죠. 서대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발언권을 주느냐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장이 피납자 가족이 얘기를 해도 좋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세평 대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아, 네. 자, 앞서 북한의 외무성은 유엔의 이 보고서가 탈북자가 지어낸 허위 날조 자료를 모은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이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정도로 그 여론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보고서 경이 400여 페이지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고서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균형 잡히게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커비 위원장도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초 그 조사위원회가 북한을 가서 이 실상을 보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를 거부해서 결국 현장 실사가 안 됐는데요. 만일 북한 말대로 이것이 그 허위 날조된 거라면 북한 당국이 그 입국을 막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더 이상 지금 믿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의 자료 조사 또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또 이사회에서 이것이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이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아, 예. 그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네.
올해도 그 결의안이 이미 상정이 된 상태고요. 아, 일본 정부와 유럽 연합이 공동으로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사실 거의 매년 표결 없이 거의 컨센서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그 회원국들의 일치된 견해로 표결 없이 채택이 되어 왔고요. 현재 그 결의안 초안이 다소 수정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대체로 이미 그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그 전망은 사실 COI,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이 돼서 그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이 북한의 인권 침해의 관련자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은 그 유엔 인권 이사회의 중국 정부 측 대표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 중국 정부는 이 인권을 정치 문제 삼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현지 방문 조사를 거부했고요. 또 조사위원회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단 한 건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북한 인권 보고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3개국의 정상들이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에 3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한국 정부도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이 회담이 열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번 이 정상회담의 그 배경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들이 3자 정상회담의 형태로 만나는 것은 2008년 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세 정상이 만난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회담은 직접적으로 사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그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 이렇게 상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최대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 문제에 대한 공조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한 위협적인 움직임에 대한 공조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해 왔고요. 바로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는 좀 뒤로 하고 현실적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를 복원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고요. 그 맥락에서 이번에 그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세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아마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요. 또 세 나라 간 그 대북 정책 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와 함께로 별도로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설명을 하고요. 또 북한 일본은 그동안 그 북한과 그 적십자 접촉 등 몇 가지 그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북한과의 그 접촉 결과를 설명을 하고 향후 그 대북 핵정책이라든가 대북 핵정책 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그 회담을 주선을 했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번 그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물론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한 그런 회담인 만큼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아직 공식적인 그 반응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21일 현재 아직 반응은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번 그 3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동맹국,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과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계기로 삼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반기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번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 한일 관계가 부드러워질 가능성은 있나요?
글쎄요. 일본하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이 사실 그 3자 정상회담 형식이긴 해도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정상이 그 얼굴을 맞대는 셈입니다.
네.
근데 한일 관계가 이제 이걸로 그 풀리겠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사긴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일본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 이번 그 3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그 과거사 문제에서 성의를 보이고 또 뭐 말을 조심하고 이러면 양국 관계가 풀려갈 공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무슨 좀 그 한국의 그걸 불쾌하게 하는 그런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언사가 나온다든가 행동이 나오면 한국 관계가 또다시 양국 관계가 좀 삐걱대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미국이 그 한일 관계가 순조롭게 돼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번 회담도 또 그런 차원에서 그 주선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그 일본의 그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해서 회담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그 주저해온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이번 회담에 응하게 된 데는 어떤 그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동안에 아베 총리라든지 일본 정부에서 조금 더 그 양보하는 그 언사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무라야마 다마라는 게 있죠.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한 것이었고요. 또 이어서 고노 요헤이 1993년에 그 관방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고노 요헤이 그 관방장관은 당시에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그 입장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강제 동원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정부는 이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를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국 정부에 어떤 일종의 그 명분을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회담이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양자 회담인데 같은 그 헤이그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회담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조를 얻어내고 또 그 협력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중요한데요. 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그 입장, 그 한국 당국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네.
그런 균형을 잡는다는 차원이 있고요. 물론 북한 중국 정부와 그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갖는다면은 양자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북한 정세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실제로 한국 정부 당국은 그렇게 그 주요 의제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의 답방 문제 같은 것도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시진핑 주석은 이미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올해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내비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양자 그 서울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 한일 3자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번더 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7일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우다웨이 대표가 왜 북한을 방문했을까요?
예, 우다이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공식 그 발표에 따르면 주요 의제는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다웨이 대표가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그 보도가 없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21일 현재 아무런 발표가 없었고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북핵 육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 아닙니까?
네.
육자회담이 재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 핵 문제 논의를 했고요. 또 글린 데이비스 특사도 러시아를 방문해서 육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육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우다웨이 아직 방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네.
저 육자회담이 뭐 재개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시기상조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 북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북한 당국이 그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치, 뭐 사전 조치를 취할 경우 뭐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고요. 만일 북한이 지금처럼 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유엔의 눈을 피해서 그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 이러면은 육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또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 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는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북한 측의 태도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예, 미국은 사실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그동안 줄곧 이 북한의 진정성을 그 촉구해 왔습니다. 이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주변 여섯 나라들의 그 회담 아닙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핵 포기의 진정성을 그 육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론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핵 실험과 관련해서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 일종의 유예 조치를 하고 또 그동안 북한에서 축출됐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다시 초청해서 사찰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육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논의돼 왔었던 거고요. 최근 지난 2년 전에 2.29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포함됐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북한은 어떤 입장인가요?
북한은 한마디로 그 전제 조건, 무슨 사전 조치 없이 육자회담을 그냥 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육자회담 열기 전에 행동으로 뭘 보여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고농축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또 9.19 공동성명을 지키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또 IAEA 사찰관도 불러들여라 이런 행동을 먼저 취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북한은 그런 거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그냥 6자회담부터 열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화의 그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그 양국 간의 그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북한의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별 그 설득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 바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 미국 등 그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또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말을 더 이상 믿고서 우리가 6자회담을 재개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믿으려면은 일단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다의 대표가 6자회담 이외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을지 예를 들면 역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같은 것 그런 것도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가 물론 이번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핵 문제 또 뭐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겠지만 미사일 발사도 최근에 북한이 그 동해상을 향해서 수십 발의 그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요. 그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처럼 북한이 자꾸 그 동해로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나 무슨 다른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인데요. 그 중국이 이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또 관심을 끄는 그 사안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인데 혹 뭐 이런 문제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이번에 그 평양 방문 중에 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문제 이것이 북한과 중국 간에 굉장히 그 관심사가 높은 현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아시는 대로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음 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벌써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겁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먼저 집권한 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시진핑 국가주석과 단 한 차례도 그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최대 동맹이 사실 북한인데요. 이 북한은 한 차례도 아직 사실 정상회담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후에 외국 국가원수와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갖고 있지 못하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대 우방이자 후원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이 북한 정권으로서는 1차적인 정치 현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의 방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 실무회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선양에서 열렸던 북일 적십자 회담이 막을 내렸는데 발표된 것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양측의 적십자 회담, 사실 적십자 회담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드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외무선 과장급 인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그 미국, 북한과 일본이 국장급 회담을 재개한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두 나라는 정부 당국 간 접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1년 4개월 만에 그 당국 간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됐고요. 그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21일에는 일본 외교부가 오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당초에 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네, 현재 북한에는 일본인 유골 약 2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유골들은 그 2차 대전 이전이나 또는 2차 대전 도중에 그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북일 그 접촉도 이 유골 문제가 바로 그 단초가 돼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유골 반환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그 후속 회담에서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적십자 회담인데 여기에 외무성 관리가 참석을 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북한과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이 납북자 일본으로서는 납북자 문제고요.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조치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적 문제죠.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빌미로 해서 실질적인 양측의 관심사는 결국은 그 각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또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 문제 이거기 때문에 유골 문제를 놓고 쉽게 그 매개를 해서 이렇게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일본 관계가 개선되려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납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 대북 정책에서 납치 문제를 그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일본은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단 그 납치가 됐는지 북한에 살아 있는지 일단 사실 규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생존자 만일 납치가 돼서 아직도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원상회복 그러니까 즉 일본에 돌려 달래는 겁니다. 이 납치를 해갔으니까 당연히 달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일 사망자가 있으면은 그 사망한 증거를 내라. 아, 그 뭐 유골이라면 유골도 좋고 뭐 언제 어떻게 그 사망을 했는지 이런 증거를 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내고 있는데요. 역시 그 아까 그 뭐 유골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른 뭐 북일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역시 납치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진전이 이루어져야 그 동시적으로 이것도 그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UN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그 보고서 발표 그리고 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 그리고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방북 그리고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